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온 세상에 천지만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 세상에 무언가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또 지상에 있는 무언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징조들이 벌어지는 거죠. 해가 어두워졌다. 뭐 해가 어두워지면 달도 빛을 잃는 건 당연하겠죠.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별똥별 떨어지는 거 이런 정도를 보았지만 사실 그건 하늘에서 하늘로 지나가는 것이지 지상에 떨어지는 충격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30절부터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부분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재림하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불러 모아주신다. 그러니까 앞이랑 연결해 생각하면 주님을 찾으러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어디든 어디가 되었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징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뭐 끝까지 견뎌라 아니면 뭐 도망쳐라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 대응들도 그 징조들 혹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겨보고 또 어떻게든 잘 버티고 하는 그런 명령들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29절에 3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그냥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전쟁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차마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비책에 대해서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세 번째 징조 지금 읽은 29절에 31절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징조들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그런 징조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으로 치면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징조인데 제일 인상 깊고 아주 확실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징조가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보고서도 못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제일 인상 깊은 그런 징조들인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징조가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징조입니다. 가령 미혹하는 일이 있다 했을 때는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그런 일을 하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끌고 가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징조이기도 하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징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조들이 앞에도 있었는데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진과 기근과 지금 이 징조는 좀 다르죠. 지진은 땅이 갈라져도 옆 땅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방법이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있어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땅 피할 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징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 행하시는 이 징조들은 다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질서를 다 깨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게 하시는 이게 세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징조를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자체가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되고 이러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참 되게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징조들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별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주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불신자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웬일이지? 이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이 창궐해서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 왜 저것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들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징조들을 보면서도 참 별의별 일 다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민하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눈앞에 무언가가 보일 때에 아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어떤 징조가 주어져도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징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에 예민하신 분은 배가 조금 더부룩해도 속이 왜 이렇지 생각합니다. 속에서 조금만 배가 비어서 배고픈 느낌이 있어도 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벌써 한 25년 우리 교회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아직 젊은데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때만 오면 아 목사님 임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취미 생활이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임신 테스트하는 게 취미 항상 이렇게 다발로 사가지고 왜 그렇게 하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이 몸에 조금만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으면 임신했나? 이러고서는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내가 뭘 기다리는지에 따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금방 찾아내죠. 금방 찾아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요즘 막 여기서도 전쟁하고 저기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어디다가 투자한 분들 다 뉴스에다가 그냥 귀가 다 열려가지고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또 뭐 저는 주유를 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만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름값이 얼마인가 쳐다보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보면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얼마인지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주유할 때가 되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지나가다 여기서 지금 넣어야 되나, 며칠 더 기다려야 되나. 왜 이렇게 하냐면 신경이 돈에 있고 주유하는 데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소식이 있나? 뭔가 변동이 있나?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뭔가가 있을 때에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징조가 주어져도 마음이 없으면 못 알아차립니다. 못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게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런다고요. 어느 날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가면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좀 낌새가 없었습니까? 그 낌새를 못 알아차리셨나요? 마음이 없으면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징조들이 주어지면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뺏길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좋아하느라 마음이 홀라당 거기로 가버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소홀히 할 때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 온통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는 때들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되었건 또 혹은 나쁜 일이 되었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제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늘 소망하고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천국과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지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장차 주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들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